네, 여러분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특별히 24장과 25장 두 장에 걸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 마귀는요, 이단들을 그 부분을 강조하게 만들어서 우리 같은 이 정통 교회에서 그 얘기를 언급하는 것이 마치 그 이단에 빠진 것처럼 생각이 들게 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모르고서 평생 신앙생활에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구원파 같은 이단을 만들어서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으면 이 사람 구원파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귀신의 공격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얘기 많이 하면 뭐라 그래요? 예? 그 뭐라 그러죠 또? 그 귀신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강조하는 이단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 빠진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말세에 대해서, 여러분,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세가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그것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당연한 삶의 자세여야 되는데, 이상한 이단들이 나와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 자꾸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것도 이단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요. 마귀가 이렇게 간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없고요, 마귀와 마귀의 활동과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말씀만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도 똑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6장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 그 기록들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24장과 25장, 이제 두고 떠날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말세가 오고,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고,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지금 우리가 속한,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신학을 우리 교회에 그 어떤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줄기로 그렇게 따라가는 장로교회예요. 미국 안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더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요, 성경을 그대로 안 믿어요. 그게 미국의 지금 실체입니다. 이 자유화된 교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뭐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그 학교를 졸업한,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벌써 수십 년 전이죠. 교수가 그때도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영원한 지옥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도.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24장은 세상 끝날에 대해서, 또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5장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5장, 여러분 처음에 본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0처녀 비유 아시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데 신랑이 이제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문 닫힌 후에는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는 뭐가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계수할 날이 온다. 이것도 심판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엘림의 성도님들 다 양무리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데 염소무리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본문이에요. 제가 그 뒤에 요약에는 제가 기록을 안 해놨는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 이걸 통해서 스스로를 예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또 계속 말씀 나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도시 선교에 대해서 그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학기 전체 그 과목이 도시 선교예요. 그 도시 선교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요. 특히 미국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잘 살게 되면 도시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DC 안에서 여기 DC에 거주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기. 다 이렇게 서버브, 교외로 나와서 조금 덜 복잡하고 조금 안전하고 이런 데로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부흥하고 그러면 또 시 안엔 또 비싸요, 땅도. 그러니까 교회로 나가서 빈 땅에다가 교회 멋있게 짓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교회가 자라고. 근데 도시선교 그 할 때 저희 교수님이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 안에는 도시 안에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도시 안에가 제일 많아요. 그 사람들을 누가 전도할 거냐? 우리는 우리 편하고 내가 좀 이렇게 안전하게 느끼고 나의 나 중심으로 다 교회도 선택하고 사역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이것도 서브업 중에서도 아주 안전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장소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이 지역의 어떤 정서나 이게 딱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이건 내가 편해서 있는 것이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랑 문화가 다르고 기준이 다른 세상 속으로 교회는 들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은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보수적인 교회예요. 보수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게 뭐냐?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 세상의 공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잘. 그건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하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복음은 없는데 이 세상의 공평, 뭐 인권, 뭐 이런 것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거의 반감 때문에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마치 그거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 따라가는 것처럼 인상을 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 눈먼 자, 고아, 과부, 죄인들,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항상 있었어요. 교회는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 세상에 억울하고 눌리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열고 그 자들에게 다가가서 보면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과거에 제가 학생들 데리고 겨울마다 워싱턴 DC 홈레스들을 사역을 한 몇 달씩 했어요. 추울 때만. 네, 여러분 추울 때,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밴에다가 애들 잔뜩 싣고 워싱턴 DC 가서 몇 군데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홈레스들 많은데. 처음에는 뭐 가지고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나가다 보니까 저는 뭐 그때 제가 이제 그 학생의 지도자였으니까 할 수 없이 저도 그런 사람들은 뭐 이 별로 정서가 안 맞죠, 당연히. 그래도 이제 다가가서 얘기하고 인사하고 저도 처음엔 쭈핏쭈핏했죠. 조금 가서 매주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뭐가 필요하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갖고 나오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의외로 단순한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제품으로 나온 포장된 뜯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원해요. 왜 그러냐? 하도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대요. 이상한 것들. 음식을 해갖고 가면 그렇게 잘 안 먹어요. 예. 네. 그런데 맥다날에서 이렇게 포장돼서 이렇게 근거 있잖아요. 빅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또 팩으로 된 우유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음료수 이런 거는 별로예요. 그리고 의외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런 걸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뭐 생각하면 추우니까 뭐 블랭킷이라든지 두꺼운 잠바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건 갖다 준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그럼 뭐가 필요하냐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샤워를 잘 못하니까 속옷, 양말 이런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입을 만큼 입고 신을 만큼 신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진짜 가까워지니까 그 사람들 정말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외롭대요. 외롭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부터 뉴이어 고 할라데이 시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온대요. 그렇게 교회마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 딱 지나면 없어요. 찾는 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이가 없는 그곳에 예수님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기만 계신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도 계세요. 여기도 계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 얘기는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도 계시고 홈레스들 사회 그 가운데도 계시고 또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의 중심, 여기서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제한하는 실수를 범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올 때예요. 인자의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도 종말론에서요 여러분, 이단들이 뭐 몇 월 몇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신다 하도 이렇게 떠들어대놔가지고 인자의 때, 때를 얘기하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됐느냐 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24장에서는요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직 그러나 끝은 아니네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죠.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긴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40 윈도우, UUPG 이거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김석훈 목사님하고 계속 교제를 하는데 지난 한 몇 달, 요번에 UUPG 그 선교사님이 갔다 오신 후로 특히 지금 그 신학교의 방향이나 모든 것들이요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약간 쉬프트 된다 그러죠. 약간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더 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지니까. 제가 수요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번에 그 우리 김석훈 목사님 그 영상 우리 교회 보내주셨을 때 말씀하셨었죠. 지금 전 세계 UUPG 그룹이 뭐 한 8천 개 정도? 8천 개가 이렇게 남았다 그랬죠. 미국과 한국 전 세계 큰 교회들 뭐 한 2천 명, 3천 명 이상 되는 교회를 다 합치면요 숫자만 해도 8천 개 넘어요. 8천 개 넘습니다. 여러분, UUPG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그 족속이요 적은데 몇십 명이에요. 몇십 명. 큰 데가 몇백 명이에요. 그러면 그런 대형 교회들이 하나씩 맡아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 금방 오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산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한 민족 수천 명 되는 교인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온 정성과 모든 것을 다 거기 쏟아 부으면 여러분 다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만 되면 돼요. 얼마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몇 달 안 해도 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큰 교회일수록 그게 힘들어요. 큰 교회일수록 힘들어요. 지금 제가 아는 감리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리교 안에도 복음주의, 이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데 왜 그 큰 교단이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 그거 딱 놓고 돌았으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큰 항공모함이, 여러분, 큰 항공모함이 쫙 가고 있는데, 방향을 틀어서 돌으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겠죠. 조그만 배는 그냥 싹 돌면 돼요. 근데 큰 항공모함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인자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날에 대해서 많이도 얘기하셨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더 마음을 두면 둘수록 이런 얘기는 듣기 싫어해요. 아, 예수님 믿는데 그래 언제 오시겠지. 아,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그 한국의 과거에 다미 선교회라고 예수님이 1998년도 10월 뭐 28일인가 뭐 언제 오신다고 막 대대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동요됐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아는 분 하나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놨어요. 집사님인데, 교회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과거에 형사하시던 분이에요. 성경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 얘기를 듣더니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왜 그랬겠어요? 이거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수준이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참 재밌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엔 그런 마음 없습니까? 분명히 인자의 때가 옵니다. 근데 인자의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을 말씀하고 계실 때는 예수님이 초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의 때는 그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종으로, 우리의 대속자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오신 모습도 달라요. 가장 낮은 자로, 천한 자로, 말구유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달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인자의 때는요, 모든 것이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납니다. 참, 저도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탁 걸린 것 같은 두려움이, 매번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너희 입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직고하리라. 직접 고한대요. 누가 옆에서 읽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얘기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숨겨져 있던 욕망, 동기, 불신앙, 남들에게 위선 다 드러납니다. 또 그날에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인자의 날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양들, 왼쪽에 염소. 그런데 양과 염소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둘 다 같은 과에 속해 있는 짐승들이 맞아요. 그리고 둘 다 초식동물이에요.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특성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양은 주로 희고요. 염소는 검은 게 많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자, 이게 어떻게 될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염소가 양으로 바뀌는 걸까요? 뒤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다. 그런 일들을 잘 하면 염소였던 자가 양으로 바뀌는 거겠어요? 아니면 염소로 태어난 자가 있고 양으로 태어난 자가 있을까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믿어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닌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성령님이 나를,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이쪽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은 확실해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빛을 발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세요. 불신자의 선행도 사용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렇다 그래서 고레스가 염소였던 자가 양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양은 뿔이 없어요. 그런데 염소는 뿔이 있어요. 뿔로 뭐 합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자기를 방어하는 본능에서 나온 걸지 모르지만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양은, 여러분, 양 털을 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양 털을 깎을 때 양의 특징은 아프면 아플수록 가만히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 강아지들, 우리 강아지도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딸이 와서 이렇게 깎거든요. 조금 아프면 막 깽깽거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보통. 그런데 참참하게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가만히 그냥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 성령이 우리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세요. 여기서 어린 양, 성경에 나온 어린 양들, 번제 유월절의 어린 양, 번제한 어린 양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온유하고 순한 것이 특징입니다. 거친 어떤 사람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 거칠었던 그 성품이요 깎여 나가요. 말도 언행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점점 유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소금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 소금을 배추나 무에다 집어넣으면 절여져서 부드러워지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돼요. 급했던 성격도, 그래서 막 남들을 그냥 자기가 화가 나면 막 찌르고 그냥 건드리면 터졌던 그런 사람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주위에 가까운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알아요. 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맞는가? 그럴 정도로 변화된 사람. 야, 정말 놀라워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염소는 사납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다 그러면 구원을 확인해 봐야 돼요. 구원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가? 성령님이 안에 계신가? 그런데도 그렇다. 그럴 경우는 지금 이 사람이 성화되는 과정 중에, 고쳐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남 들어받고 문제 일으키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 불신자인데 마귀가 심어놓은 첩자야. 예수는 안 믿고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데 이 사람은 복음에는 관심 없고 계속 문제만 일으킨다. 그러면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참 이 교회 징벌이 성경적으로 잘 쓰여지면 좋겠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게.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제 주위에서 보면 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내쫓아버리고 출교시키고 제명시키고 그런 일들은 여러 번 봤어요. 더 많은 교회가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두려워서 징벌하지 못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 눈치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게 교회에 유익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실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지금 그렇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성화시켜 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는데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품고 계속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신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 주일날도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요,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큰 후회가 뭐였냐면 나는 교회 안에 불신자를 간과해버렸다 이거였어요. 그분이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죠. 수억 명에게 했겠죠.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했는데 나는 교회 안에 불신자는 간과했다. 그걸 가장 후회하셨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라기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양무리에 속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양은 낮은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염소는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특징이에요. 자기를 낮춰요. 그런데 양은 왜 높은 것을 좋아합니까? 의시되서라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누구나 높아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은혜로 점점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너무 소심하고 또 내성적이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드러내는 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남이 더 무시하잖아요. 그럼 금방 상처받아요. 염소는 항상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참 참 이 시대에 좀 비극 중에 하나가 교회의 직분을 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직분을, 더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추신다. 더 섬기라 그러는구나. 이게 성경적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돼버리거든요. 진짜로 이민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젊은 남자분이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딱 나갔는데 주일학교에 가봤는데 보이니까 야 집사님 보고 인사도 안 해? 아니 집사님한테 인사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집사 됐으니까 먼저 가서 이야기를 인사를 하면 되죠. 아이에게 할렐루야. 우리 엘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 내가 그래도 이런 위치인데 사람들이 와서 나 섬겨야지. 그럼 그런 위치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안 그러셨으니까. 양은 목자에게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뻗팅기다가 강제로 끌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제가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목자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이 많습니까? 아니면 염소처럼 뻗팅기다가 강제로 끌려오는 모습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세요. 우리 엘림교회는 뭐 평균적으로 봐도 한 20, 30년 이상 예수 믿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끌려온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양은 성질이 순하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한계가 와야 꼭 얻어맞아야 주인이 줄을 당겨야 그때 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를 구별해서 세우신 재판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판장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내 안에 양의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신 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아직도 염소의 체질이 남아서 아직도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들 이것도 봐야 돼요. 저는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집에를 가면 그 사진들이 이렇게 붙여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사진들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 젊었을 때 사진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같이 노크 연상을 하면서 봐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예수를 믿으신 수십 년 믿었잖아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도끼가 많이 빠졌어요. 얼굴이 훨씬 유해지셨어요. 그게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인생의 파란만장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깎으셨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염소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죄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으로 만드시고 이제는 양의 성품을 날마다 어린 양의 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좀 생각할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과 염소 주위에 똑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분까지는 똑같습니다. 또 양과 염소 둘 다요, 양은 그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염소는 돕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 다 자기가 한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요. 양도 이것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스스로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그거를 믿기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려고 합니까? 하나님 가지고 낚시질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 요거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가지고 낚시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요거 주시면, 안 주시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이 자세일까요? 아니잖아요. 양도 성령의 은혜로, 양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유익을 위한 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다 계산하면서, 아, 요게, 요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요건 아니지. 몰라요, 우리는 잘. 오른편에 양들에게 심판장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시죠.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그리고 이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그들이 도왔던 많은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모든 이 선행을 다 보시고 칭찬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모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는 반대였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지은 죄와 하지 않은 죄를 지금 일일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그때그때 지적하신다고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런데 이들의 죄는요,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 성도를 보실 때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혈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이제는 염소의 성품에서 양의 성품으로 날마다 바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왜? 내 안에 지금 얼마나 염소의 성품이 나타나고 양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예 인자가 오실 그때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요나서를 기억하십니까? 요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게 가서 이 성이 무너진다고 가서 선포하라. 그런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요나가 하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그 나라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반대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동쪽이에요. 근데 다시스는, 여러분 배 타고 갔잖아요, 요나가.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바다 갈 좀 가는 것은 서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스페인 쪽으로 지중해를 건너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가다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에 빠진 것을 큰 물고기가 삼켜서 요나를 다시 무태 토해 놓게 하죠. 그랬는데 요나는 뱃속에서 이제 살려주신 것은 감사해요. 그래서 2장은, 요나서 2장 보면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2장만 보면 아주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1장, 3장, 4장 보면 요나의 불신앙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게 죽다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억지로 코 꿰어서 이 염소처럼 몇 대 주워 맞고 이제 다시 아수르,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한나절 돌면서 이 성이 이제 곧 무너진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부터 시작해갖고 왕이요, 옷을 찢고 회개하고 제 위에 앉아서 모든 국민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게 아닌데, 그냥 나는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자기 계획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뒤가 틀려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래도 또 망하지 않을까, 그래갖고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니네를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늘이 서늘하게 지게 만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요나가. 그래갖고 딱 쉬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들이 오더니 방넝쿨을 다, 그늘이 싹 사라져버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잠시 시원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가지고 막 짜증을 내니까 하나님이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냐 그랬더니 요나가 막 바락바락 대듭니다. 내가 이렇게 짜증내는 게 당연합니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요나서 맨 마지막에 네가 이 방넝쿨도 하루아침에 났다가 없어지, 이 방넝쿨도 이렇게 아꼈거늘 이 니느웨 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Should I not be concerned? 내가 이 사람을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자가 나를 잘 따르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라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인생에 슬퍼하고 막 그 뭐라 그럽니까? 그게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안 좋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자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다 변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결국 그리스도 앞으로 원래 양이었는데 하나님이 양으로 부르셨는데 자기도 모르고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묶여있던 자들이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자녀의 이 놀라운 축복 속으로 다시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